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아가서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아가서로 모시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아가서 서론에 대해서 쭉 나눴거든요. 아마 아가서 서론 오늘 한 시간 더 나누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가서는 여러 가지 그 특징들을 갖고 있고 이 아가서는 실제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신앙적 교훈,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느 면에서 이 아가서를 성전이다라고 표현하기까지 한다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아가서를 받아들이고 중요하게 교훈으로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서론 두 번째 시간으로 아가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성경책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성경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솔로몬의 아가서가 연대적인 순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가서 전체가 이 드라마와 같은 형식의 책이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좀 이 아가서를 좀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우리는 이 아가서가 문답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다시 말을 해서 한 사람이 질문을 하고 다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서는 여러 사람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젊은 신부인 술라미 여인이 등장하고요. 예루살렘의 딸들, 그리고 신랑, 또한 술라미 가족과 같은 사람들이 좀 등장을 합니다. 아마도 그 가족에게는 어머니와 뭐 좀 돌아가셨지만 아버지, 그리고 두 딸, 그리고 둘 혹은 그 이상의 아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9세기 독일에 있는 이성주의 계통의 학교들은 아가서의 기록에, 그 아가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에 대한 한 가지 해석을 내놓았는데, 교회 안에처럼 자유주의가 들어온 것이 바로 이러한 학교들에 의해서인데, 솔직히 말하면 자유주의는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들은 본 이야기에 대해서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유괴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솔로몬을 따라가지 않으려 했지만 마침내 어쩔 수 없이 그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본 책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놀라운 관계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 이러한 것은 너무도 터무니없는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를 우리가 교회 강단에서 물리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가서를 무척 좋아하는 루터포드나 맥치니, 그리고 이 무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러한 유괴설을,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건 성경을 정말 박멸하려고 하는 이단보다도 더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해리 아이언 사이드 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 해리 아이언 사이드 박사 같은 경우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해석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전해지는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이러한 이론들이 뭐라 그럴까요? 좀 자유주의 해석도 좀 소개를 하고 기타 여러 가지 해석도 소개를 합니다만, 어쨌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받으면서 받아들이며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본 드라마의 배경은 예루살렘에 있는 궁전이고요. 일부 장면은 그 이전으로 아마 거슬러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드라마는 극중의 중요한 인물들을 향해서 합창단이 노래로 답변하는 그리스의 하나의 드라마를 연상시켜준다고 봅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대화는 분명히 노래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아름다운 장면이 교회로 상징되는 예루살렘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술라미 여인은 1장 6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가난한 술람미 가정의 맏딸은 신데렐라와 같은 소년으로 포도원을 지켜야 했어요. 그녀는 포도원에서 일하느라 아마 햇볕에 얼굴이 검게 그을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술라민의 집은 에브라임 언덕에 살면서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었지 않나 싶고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두메산골에 사는 한 소작농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이 아가서 마지막 장의 그 기록을 통해서 추론을 해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가서 마지막 장인 8장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실과를 인하여 은 1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하는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장면이 일어나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얼굴이 햇볕에 몹시 탔고 자기가 멸시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햇볕에 얼굴이 탔다는 것은 그녀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소녀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궁중에서 일하는 여자들은 가능하면 자신의 피부를 곱게 간직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타지 않게 하려고 하겠죠. 그것은 오늘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여인들과 참 반대되는 삶이라고 봅니다. 이 서울 장안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형을 하고 피부를 아름답게 가꾸려고 노력을 합니까? 참 그렇죠? 그러나 이 술라미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 술라미는 그런 면에서 보면 참 햇볕에 그을려서 참 검게 그을린 모습으로 살아가는 아가씨였어요. 요즘에는 뭐 선텐도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과는 너무너무 다르죠. 소녀는 포도원에서 일하느라 자기 얼굴이 검게 탔지만 자신의 포도원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미장원에 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본래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소녀였지만 자신의 외모를 보다 더 아름답게 꾸미거나 단장할 수 없었어요. 여건이 그렇으니까요. 그래서 들판에서 열심히 일만 하는 소녀였다 하는 겁니다. 그 소녀의 오빠들은 그녀에게 양도 지키게 했음이 분명한데 1장 8절에 보니까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그런 것을 보면 이 술라미는 포도원에서 일을 한 것도 한 것이지만 그뿐 아니라 양도 지켜야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가 일한 장소는 언덕을 따라 나 있는 대상들의 여행로와 인접해 있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땅을 여행해 본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얼마나 척박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물론 뭐 오늘날은 뭐 관광버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관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즐기기 때문에 체험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쪽에 가보시면 그리고 또 관광버스 바깥으로 보이는 그 아랍계 소년들이 있잖아요. 그 모습들을 사진을 이렇게 찍어보면 아 술라미 여인도 이렇게 살았겠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녀는 일하다가 잠시 허리를 펴고 하늘을 쳐다볼 때 종종 예루살렘과 다메섹 사이를 지나가는 대상들이 눈에 띄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가서 3장 6절에 보면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그녀가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한번 거기를 볼게요.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모략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녀는 여러 상인들로 구성된 대상과 그리고 궁중의 아름다운 아가씨들을 태우고 가는 대상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얼굴에 햇볕에 검게 타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위에 덮개가 장식되어 있는 낙타나 뭐 코끼리 뭐 이런 것을 타고 여행을 했었겠죠. 하나 술람미 그 소녀는 그들이 착용하고 있는 아름다운 보석과 뭐 정말 고급 옷감으로 만든 그런 옷을 입지도 못했고 거치지도 못했다고요. 그리고 뭐 체양이 있었겠어요? 없지요. 다 뭐 검게 햇볕을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됐던 것이죠. 술라미 여인은 또 대상들이 지나갈 때 유향과 몰약의 냄새를 맡았을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에 대한 장면을 얼마나 잘 묘사해 주고 있는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요. 주님께서 태어나실 때 사람들은 몰약을 선물로 갖고 왔죠. 그리고 그분을 장사할 때도 몰약을 갖고 와서 몸에 발랐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인도하는 놀라운 영적 진리가 숨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루는 그녀가 양을 치고 있을 때 잘생긴 목동이 나타났어요. 목동은 그녀와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목동은 그녀에게 아가서 2장 2절을 보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4장 1절에 가서 또다시 내 사랑하는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슬기에 누운 물이 염소 같구나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적으로 매우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에 빠지게 되는 관계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니까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잠시 찬양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술라미 여인과 그 목동관의 그 사랑을 보면서 이것은 교회와 예수님과의 사랑으로 우리가 비유해 보게 되는 것이죠. 아가서 2장 3절을 보면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라는 표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사랑이란 말은 신부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자는 신랑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아가서를 나누면서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쉼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 얼마나 놀라운 관계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겁니까? 저는 지금 어떠한 종교나 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교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술라미 여인이 남자에게 마음을 주면서 그들은 열렬한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들의 사랑은 결혼 생활을 통해 누리는 사랑과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가서 2장 16절인데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아마 둘 사이에는 놀라운 인격적 사랑의 교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 번은 남자가 그 지역을 여행하는 중 여자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음이 분명한데 여기서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매우 뛰어난 목동이라는 사실 외에 아무것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요. 2장 4절을 보면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목동은 그에게 매우 특별한 면이 있었어요. 그녀는 그에게 양 한 마리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술라미 여인은 그에게 다음과 같이 묻게 되죠. 1장 7절에 보면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구하라. 내가 내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 같이 되랴. 그의 양떼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는 일반적인 목동과 다른 목동 아닙니까? 하루는 목동이 여자에게 자기가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매우 흡사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날짜가 지나가고 그녀는 계속 이 젊은이를 기다리게 되죠. 마침내 가족과 친구들은 그녀를 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말을 하나요? 뭐 이렇게 말을 했겠죠. 뭐 순박한 시골뜨기 소녀야. 그 남자한테 속았구나. 그 남자한테 채였구나.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것은 베드로가 바로 우리 시대에 일어나리라고 했던 말과 아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4절을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조차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러나 그녀는 목자를 믿었어요. 목자를 사랑했습니다. 이는 아가서 3장 1절에 잘 나오는데요.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이제 아주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참으로 사모하고 있으신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어느 날 밤 그녀는 방에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고 침대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뭐 그 문잡이 그 있잖아요. 그런데 약간의 향료를 이렇게 발라두는 습관이 있었답니다. 그녀는 향기로운 냄새를 맡고 문 쪽으로 갔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반응을 보이나 봐요. 아가서 5장 5절인데요.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 빗장에 듣는구나. 그녀는 목자가 그곳에 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그 목자가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오늘 여러분의 생활에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냄새의 증거가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적인 장치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왜 실제 생활에서 실천하지 아니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오늘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있으신가요? 이제 그녀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가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자기 곁에서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죠.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느 날 그녀가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그녀는 포도원을 들어올려 작은 여우들이 포도를 따 먹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 나라에는 포도 농구를 그냥 땅 위에나 늘어뜨려 놓았던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하는 것처럼 나무 받침대에 올려놓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녀는 포도 농구를 들어올려 그 아래 돌을 놓아 작은 여우들이 포도를 손댈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 길 아래쪽에는 연기 기둥이 올라왔습니다. 아가서 3장 6절을 보시면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 오는 자가 누구인고 보라 솔로몬 왕이 오신다는 소리를 들렸도다. 그러나 그녀는 바빴고 솔로몬 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녀에게 와서 솔로몬 왕이 당신을 찾고 있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녀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나를 찾다니요? 나는 솔로몬 왕을 알지 못하는데요? 나는 그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왜 솔로몬 왕이 나를 찾을까요? 아가서 2장 8절로 10절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그 여인은 솔로몬 왕 앞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솔로몬 왕이 누구인지 아시겠어요? 바로 목자이고요. 그녀를 이제껏 그녀가 찾았던 그런 대상입니다. 이것이 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8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가서 2장 11절로 13절에도 그와 같은 약속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신앙적으로 어렵게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겁니다. 목동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바위 틈에 숨기시는 거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2장 4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나를 인도하며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구원은 사랑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본 이 아가서는 작은 책이지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이 다 함축해서 보면 바로 그것이에요. 구원은 사랑의 결과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아가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